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백치미예요. 백치미. 흰 백자에 어리석을 치자에 아름다울 미자예요. 그런데 흰 백자가 비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뭐가 없다라는 뜻이 있대요. 그래서 없고 어리석고 그런데 아름답다. 이게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능이 낮은 듯하고 지능이 낮다라는 게 아니에요. 지능이 낮은 듯하고 단순한 표정을 지닌 사람이 풍기는 아름다움. 이것을 백치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구글 서치에 들어가서 백치미의 대명사 딱 쳐보니까 사진들이 쭉 뜨는데 누구 사진이 가장 먼저 떴게요? 오, 어떻게 아셨어요? 딱 치니까 말린 먼로가 가장 먼저 뜨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이 설교하시다 말고 여성 비하 발언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정말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미와 그리고 삶의 지혜를 내적인 미와 외적인 미를 균형 있게 갖춘다라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겠죠. 여러분 어떤 분이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다 갖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여성분들에게 공공의 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미움의 대상이고 견제의 대상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두 가지 미와 지혜 그러니까 외적인 미와 내적인 미인 지혜와 지성미를 균형 있게 갖춘 한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누굴까요? 그렇죠.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목에 힘을 주면 공공의 적이 많았을 텐데 에스더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뭘 합니까?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었는데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존경을 받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이 이 두 가지를 다 갖추었습니다. 여성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두 가지를 다 갖추었다고 목에 힘주면 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더를 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도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까? 아름다운 미, 외적인 건 다 갖추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죠? 내적인 미도 갖추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가 에스더서를 강해를 하면서 이 에스더의 외적인 미, 밖으로 드러나는 미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미 인정해 준 미예요. 그렇죠. 성경이 인정해 준 아름다움이에요. 우리 2장 7절 한번 볼까요? 2장 7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거기까지만요. 에스더를 성경이 어떻게 인정해 주고 있어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런데 이 부분을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자, She had a lovely figure and was beautiful. Beautiful은 우리 다 알아요. She was a beautiful 하면 에스더가 아름다웠다예요. 그런데 저 figure, 저건 무슨 뜻입니까? 모양, 자태. 그러니까 lovely figure라고 하면 몸매까지 아름답더라라는 거. 그렇죠? 인물도 아름답고 몸매까지 아름다웠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미 외적인 미는 보았으니까 내적인 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지혜,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에스더는 이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사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지혜까지 오늘 본문을 보면 우와 멋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어디서 이런 지혜를 감탄사가 절로 나오면서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여러분 에스더의 이 내적인 미, 지혜, 지성미를 조금 더 깊이는 본문을 들어가서 보고요. 먼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더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분명히 타고난 지혜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타고난 건 있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지혜에 있어서 탁월할 수 있었을까? 상황에 적당한 판단력, 상황에 따른 적절한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이 지혜를 겸비를 했는데 뭐가 계기가 되었을까? 그게 참 궁금했었거든요. 우리 대부분이 부모된 분들일 텐데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의 모든 것에 부모님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이 키에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자녀들의 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제가 외국 친구들하고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데 한국 부모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의 키를 크게 할 수 있을까? 키 크게 하는 운동법, 여러분 들어보셨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키 크게 하는 운동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우리에게 성장판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들이더라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줄넘기.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으면 줄넘기 꼭 시켜주셔야 됩니다. 줄넘기도 하고요. 농구, 그리고 철봉, 그리고 한 가지가 뭐냐면 안 보이네요. 제 눈이. 어디죠? 수영. 이 네 가지가 이 성장판을 자극하는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예요? 키가 크고 작은 건 어느 정도는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판을 자극해주면 키가 클 수 있는 그 포텐셜이라고 할까요? 그걸 열어주게 되니까 키가 더 클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 에스더가 내적인 미, 지혜를 타고난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에스더의 이 지혜 성장판을 자극해 주셨길래 하나님이 지혜 자극판을 자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에도 탁월한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 방법이 뭐였을까? 거기에 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에스더의 지혜 성장판을 자극해 주셨을까? 우리 인간의 깨달음이라고 할까요? 성숙은 배움으로만은 좀 부족해요. 자녀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다 알지만 자녀들이 어디에 민감하게 반응해요? 부모의 가르침이에요? 아니면 부모의 몽둥이에요? 외부적인 자극에 더 빨리 반응합니다. 그렇죠.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자극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스스로 자극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목표도 세우고 새로운 도전을 해서 스스로를 자극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외부적인 자극, 환경적인 자극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 자극들의 예가 뭐가 있을까요? 실패라는 자극. 그렇죠. 질병이라는 자극, 외로움, 소외됨이라는 자극, 이런 자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외부적인 자극, 환경적인 자극이 있을 때에 그걸 통해서 성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 때문에 오히려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자, 둘 중에 우리는 뭐냐라는 거예요. 선택이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외부적인 자극, 환경적인 자극을 통해 나를 살리는 자극으로 받아줄 것이냐 아니면 나를 죽이는 자극으로 받아줄 것인가.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다라는 거.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꼭 붙들고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모든 외부적인 자극, 환경적인 자극은 나를 살리기 위한 자극이다. 믿는 분만 아멘. 아멘. 이거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인생에 이 외부적인 자극, 환경적인 자극을 통해서 지혜 성장판을 자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뭘까? 이걸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자, 우리 2장 7절 다시 한번 봅니다. 2장 7절 성도님들이 답을 찾아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극을 허락해 주셨는지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더의 인생에 허락하신 외부적인 환경적인 자극이 뭡니까? 그렇죠. 어릴 때 부모를 여의는 외부적인 자극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가 이 자극을 통해 나를 죽이는 자극으로 선택해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나를 살리는 외부적인 자극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자, 마지막은 또 뭡니까?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개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우리가 앞에 이미 보았지만 모르드개가 신앙을 기초로 하는 책임지는 인성교육한 것 맞습니다. 그러나 에스더 입장에서 보면 모르드개가 친부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촌오빠 손에서 크다 보면 아무리 사랑으로 양육해 준다고 해도 에스더가 눈칫밥 먹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눈치가 7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보면요. 분위기를 파악하고 상황에 적당한 판단력과 분별력, 부모의 사랑은 이미 주어진 거예요.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 안 해도 돼. 그러나 사촌 오빠는요, 사람의 마음을 열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삶의 지혜를 이걸 통해서 터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허락하신 이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에스더가 지혜로운,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으로 지혜롭게 대처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성숙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자, 에스더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지혜롭게까지 되었는데 지혜까지 외부적인 미와 내부적인 미 두 가지를 다 겸비한 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받는지를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멘. 자,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제3일에. 우리는 이 제3일이라는 의미가 뭔지를 분명하게 알아요. 이 사흘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알아요. 이 3일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유다 백성들이 에스더를 위해서 사흘 동안 낮밤으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했던 사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도 자기 시녀와 함께 사흘 동안 동일하게 금식기도 한 날짜가 사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 쉽게 1절을 다시 되풀이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더가 기도한 후에 라고 해도 괜찮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보십시오. 사흘째 기도하고 났다라고 잠옷 입은 채로 아수레왕에게 달려간 게 아니에요. 어떻게 갔습니까? 예복을 갖춰 입고 자기가 할 준비는 제대로 하고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외부적인 자극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어내는 지혜도 있고요. 관계성도 좋고요. 친화력까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갖추었지만 오늘 본문이 시작이 제3일에라고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기도가 없이는 문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민족 공동체와 약속했던 제3일 동안에, 그러니까 기도한 후에 믿음의 발을 내딛었을 때에 하나님이 문을 어떻게 열어주시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그걸 보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드디어 에스더가 왕의 부름을 받지도 않고 왕이 있는 안뜰까지 쑥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돌아설 수 없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허락해 주던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에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왕이 금기를 내밀어 준 것.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하게 찍혀있는 지문, fingerprint를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남자들이 다 가지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특히 이 절대적인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기도 한데 남자라면 이거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자들 때문에 감정이 업되면 여자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면 나중에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약속들을 해버린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허세를 부리는 거죠, 그렇죠? 마가복음 6장을 보면 세례요한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헤롯 왕이 동생이 있잖아요. 빌립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그러면 헤롯에게 있어서 헤로디아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제수 씨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헤롯이 제수 씨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결국은 제수 씨와 결혼을 하게 돼요. 이걸 세례 요한이 공공연히 비판하기 시작한 거예요. 책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이 와중에 헤롯의 생일이 되었어요. 그래서 헤롯의 생일날 헤롯이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기분 좋게 잔치가 벌어졌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있습니다. 살로메라는 딸이 있어요. 자, 지금은 법적으로 헤롯의 딸이 되었지만 이전에는 누구예요? 동생의 딸이니까 조카죠, 그렇죠? 이 살로메가 나와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헤롯의 마음이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거기 함께 있었던 잔치에 초대받았던 손님들이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자 때문에 기분이 업해서 헤롯이 어떤 약속을 하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약속이에요? 근데 헤롯의 이 말,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이 말을 오늘 본문에서 아수에르 왕이 에스더에게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볼게요. 시작. 왕이 이르시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쥐꼬리만한 월급 받아오는 어떤 허접한 오빠의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음 달 월급 받으면 네 원하는 거 다 해줄게.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맹세까지 하면서 약속하는 거예요. 뭘 원해? 소원이 뭐야? 내가 나라의 절반까지 줄게. 근데 제가 비교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너무 귀한 제안이잖아요. 그렇죠? 소원이 뭐냐? 권사님, 우리 장로님 그러셨던 적 있어요? 소원을 물어 백지수표를 꺼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귀한 제안을 살롬에도 받고 에스더도 받았어요. 제가 비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제안을 받았는데 살롬에가 원했던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받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순교를 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좋은 제안인데 내 꿈을 이룰 수도 있는 제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허비해버렸어요. 낭비해버렸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귀한 제안을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는, 민족을 구원하는데 아름답게 사용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들이 생기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맡겨주시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에 맞는 하나님이 넘치게 부어주시는 축복들이 있을 텐데 그걸 가지고 뭘 하겠냐라는 거예요. 내 소원 이루는데 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품어주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에스더를 닮아서 그렇게 사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 사흘에, 제 3일에 기도를 통해 사람 앞에 다 맡겨드렸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볼까요? 드디어 에스더가 뜰 안에 섰습니다. 이 모습을, 에스더의 모습을 아수에르 왕이 보는데 어떻게 보였다고요? 에이, 앞에 뭐를 빠져먹었어요.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여러분,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초췌한 모습으로 피곤한 모습으로 왔을 텐데 그게 아름다워 보여, 매우 아름다워 보인 이게 저는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흘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고 화상 한번 해보십시오. 화상발 받는지 안 받는지. 초췌해 보였을 텐데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는 것. 우리 지금 에스더서 5장까지 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게 에스더가 아름다워 보인 게 오늘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2장 7절 기억나세요? 우리 한번 볼까요? 2장 17절. 자,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뭐예요?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후궁들이 있는데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런데 제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2장 강의하면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원어 성경을 보면 저 사랑이라는 단어가 love가 아니에요. 뭐였습니까? grace였어요. 인간을 향해 부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데 hesed라는 단어예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의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많은 처녀들보다 더 아름다워 보인 게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세요? 오늘도 사흘을 금식하며 초췌한 모습으로 나왔는데 아수르의 왕의 눈에 에스더가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사람의 수고에 영광을 돌린 책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사흘 동안 밤낮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금식하며 고생했던 사람은 누군데? 에스더예요. 왕이 금규를 내밀어줄지 안 밀어줄지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목숨 걸고 안뜰까지 생명 걸고 나아갔던 사람은 누구예요? 에스더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이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 때문에 문들이 열려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사람의 수고에 대해서 영광 돌리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걸,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걸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들이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부끄러운 간증이지만 우리 구역장님 훈련할 때 제 간증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안에 자랑이 있었어요. 스스로를 이 프라우드하게 느끼는 마음이죠. 특별히 우리 은혜 교회 출신 목사님들은 평신도 생활하다가 TD를 통해서 갑자기 뜨거워져서 신학교를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가정을 이제 섬기고 있으니까 낮에는 일하고 밤에 야간 대학 다니면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 스스로 자랑 아닌 자랑을 했던 게 뭐냐면, 아니, 은혜 교회 중에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 자랑 아닌 자랑이 내 안에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 아니, 나보다 성격 좋아서 성도님들하고 친화력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5년 전에 아틀란타 개척하면서 땅바닥을 한번 딱 쳐보니까 그게 개뿔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교회가 불고 있어요. 그렇죠?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어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자리가 많이 빌 거예요. 아이들 봄방학 때문에.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이 교회 오시는 이유가 문목사 학벌 보고 오는 사람 있었어요? 혹시 우리 교회 오면서 그거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아니 문 목사는 어디서 공부했대? 얼마나 공부했대? 그거 물어보고 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결국은 헤세드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를 이렇게 기뻐해주고 환영해주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주일이 제가 독일 온 지 딱 8개월, 만 8개월 되는 주일이에요. 놀라지도 않네요. 여러분 8개월 같이 살았으면 제 약점, 부족한 거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이렇게 이뻐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격이 다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멘 안 나오잖아요, 봐. 뭐냐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이에요.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수고해서 누가 수고해서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부어지면 거기에 생명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강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에스더의 이 내적인 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외부적인 자극, 지혜 성장판을 자극해서 지혜도 탁월하게 하셨는데 이 지혜가 뭔지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 사람의 마음을 여는 능력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지혜예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이 업됐어요. 그렇죠? 기분이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막 허세를 부리고 여러분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이럴 때 에스더의 대답이 뭡니까?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사오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여러분 에스더의 대답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을 얻어서 이 일을 하겠다라. 기회가 왔다라고 내 속에 있는 걸 다 보여주지 않아요. 다 쏟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뭘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야지. 아하수에로 왕이 뭘 좋아해요? 잔치 좋아하잖아요. 잔치. 우리 에스더서 강의 1장 첫날 잔치를 며칠을 연속으로 했어요? 180일을 1년의 반을 하루도 빼지 않고 주구장창 잔치만 했어요. 그런데 180일 잔치가 딱 끝났는데 그래도 뭔가가 허전해. 그래서 며칠을 더 해요? 7일을 또 해. 그러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 중독자예요. 인정하잖아요. 까톡 해주잖아요. 여러분 에스더의 지혜가 뭡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알고 그걸 통해서 마음을 얻어내는 거죠.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이 기분도 좋아요. 매우 사랑스러워 보임으로. 그런데 자기 좋아하는 걸 베풀어주니까 마음이 활짝활짝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에스더는 외부적인 자극, 환경적인 자극, 아픔을 통해서 터득한 거예요. 모르두개 밑에서 자라면서 눈칫밥 먹으면서 터득한 거거든요. 이제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에서 술도 한 잔 들어갔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워 보이죠. 마음도 활짝활짝 열렸죠. 또 허세를 또 부립니다. 6절 볼까요? 한 번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6절 시작.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래...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이야 드디어 기회가 왔어. 긴장을 풀고 인간의 얄팍한 깨를 돌려서 남편이 약한 눈물 작전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옆에 있는 하만이 내 생명을 노린 아이다. 교활하게 왕까지 이용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합니다라고 울고불고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7절과 8절을 한번 연속으로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에스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아멘. 여러분 어디서 이런 여유가 있을까요? 20대 초반의 아가씨가 참 여유롭습니다.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남자가 좋아하는 말만 골라서 해. 내일은 내 소원을 이야기해 줄게가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요?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이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러니까 나라의 반도 다 주려고 하지.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좀 배우셔야 돼요. 장로님들, 집사님한테 물어볼 거예요.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살면서 급하게 결정한 것 때문에 그 상황에 볼 때 이게 베스트야. 그래서 급하게 결정하기는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서 그 결정 때문에 낭패 보신 적 없으세요? 있죠.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조금만 여유 있으면 되는데, 에스더가 그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수에로 왕의 마음을 활짝 열고 얻어내는 지혜도 있지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하루를 더 참고 기다리게 만드는 여유. 아, 멋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지혜롭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하는 분만 아멘. 우리 자녀들과 우리 후손들이 이렇게 지혜롭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에스더를 지혜에 탁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셨던 외부적인 자극, 환경적인 자극은 원하지 않죠? 대답이 없으시네요. 지혜롭고는 싶은데, 에스더처럼 지혜롭고는 싶은데, 에스더가 통과했던 하나님이 허락하신 외부적인 자극, 환경적인 자극은 통과하고 싶지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손들이 이것만큼은 피해갔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에스더처럼 지혜롭기를 원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실이라는 걸 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우리 찬송가도 부르겠지만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 성도가 이 세상에 살면서 걸어가는 두 가지 길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1절 가사가 어떻게 시작돼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던지. 이게 걸어가는 첫 번째 길이에요. 순탄하여 늘 강 같은 길. 이 길만 걸어가면 좋을 텐데 뒤에가 어떤 길이 또 있어요?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이 길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A를 걸어가든 B를 걸어가든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에스더의 인생에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믿음 성장판을 자극해 주셨어요. 지혜롭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혜 성장판을 자극하셨어요. 뭘로요? 외부적인 자극, 환경적인 자극. 한마디로 말하면 아픔과 고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선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구원은 다 받아 누리는 거지만 에스더처럼 이렇게 다 멋지게 사용받는 건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걸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환경적인 외부적인 자극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걸 통해 성숙된 줄로 믿습니다. 그 자극을 통해 하나님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거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은혜교회가 아름답게 사용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